때때로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왜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전해야만 하는지 여쭙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 2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두 편은 매우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는 우리가 좀더 신중히 살펴봐야 할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큰 축복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도들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까지도 이 시편이 그저 수많은 개별적 시들이 무작위로 뭉뚱그려져 합쳐진 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시편의 조직이나 구조를 알고자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정의하는 일이 워낙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편이 어떤 식으로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거나 혹은 시편이라는 책은 전체를 아우르는 특정 운율이나 목적성은 없는 단순한 모음집이라고 결론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행되는 구약 성경 개요들을 보면 심지어 어떤 논문들은 어떤 한 시편을 그 주변 순서의 다른 시편들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모든 시편 한편 한편이 오로지 그 한편 내에서만 이해되어야 하고 그 주변의 시편들을 참조해서 어떤 의미도 더하려 해서는 안 되며 또 시편이 집성될 당시 그 시들이 왜그 순서로 배열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 말은 시편만큼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달리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시편의 시들을 서로 연관지어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시들은 모든 한편 한편이 독자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그들은 시편만큼은 다른 성경들과 달리 우리가 그전 아우르는 맥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이 전혀 연관성을 맺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오 팔머 로버스는 시편 전역에 뚜렷한 진행 체계가 있다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신성한 연합과 목적 아래 주어진 것임을 믿는 신자 모두에게 로버슨의 주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질서의 하나님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말씀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연구에 있어 그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편의 경우 너무나 방대한 주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특정 목적을 논하기가 매우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15세기에 시편 90편 한 편을 지었고, 기원전 10세기에 다윗이 총 73편이 넘는 시들을 작성했습니다. 또 시편 137편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 시절에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세기에 걸쳐서 찬양과 슬픔 및 감사와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주제를 담은 시들을 짓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를 이유로 일부 비평가들은 시편은 통일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1,500년에 걸쳐서 39명 내지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지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서 모두는 한 가지 계획 아래에 있었고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즉 시편에도 예외 없이 그 통일성과 그것이 지어진 신성한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편은 다섯 건의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 팔머 로버슨의 저서인 시편의 흐름에서 여러 내용들을 자주 인용하면서 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해당되고 다윗이 의롭고 평화로운 주님의 왕국을 수립하려 애쓰는 동안에 그가 맞서야 했던 무수한 적들과의 대립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해당되고 이에는 이방 국가들 및 그들과 관련된 강구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제3권에는 시편 73편에서 89편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황폐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성숙에 관해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이는 시편 흐름의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강조하는 기절들은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고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종교적 삶에 대한 묘사도 잘 드러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책의 중심의 계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제는 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는 그 대상을 진실로 또 합당하게 예배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이 제시해주는 예배의 방식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는 자 누구나 이 책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시편이 특별히 어느 한 믿음의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편에서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오직 47편과 105편의 두 편의 시편에서만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또 모세의 이름도 시편 90편의 제목에서 한 번 그리고 106편에서 세 번 또 77편과 99편 그리고 103편에서 한 번씩 언급되면서 총 7번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은 오직 두 시편의 제목에서만 관찰되고 다윗의 이름은 시편 제목들을 제외하면 단지 13번 등장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집중해보면 우리가 시편 1, 2편을 읽을 경우 그 1편이 토라, 즉 율법에 관한 것이고 2편은 구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두 편의 시들이 우리에게 이 율법과 메시아에 관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이후 중요한 시편들을 중심으로 그룹화를 이루어서 전체 내용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처음 두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율법, 즉 토라이고 둘째, 그가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주요 믿음은 그의 명령이 나타난 율법이고 둘째는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해줄 이 시편 1, 2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는 시편이라는 전체 책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율법이고 둘째는 그의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시편 1, 2편은 시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책 전체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 2편을 합칠 경우에 시편을 이루는 전체 다섯 권의 책들이 제시해주는 대주제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두 편이 이후 전체 시편을 따라 흐르는 모든 주요 쟁점들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을 시편 책의 두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들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책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 나눠지는 두 무리와 최종 도달점에 관해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의 무리로, 두 종류의 무리로 우리들은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그와 정반대되는 그 율법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축복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의 길이 그 의로운 자들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경건하고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 불경건한 자들의 쇠락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불경건하기 때문에 앞서의 무리와는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정의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묵상하는 자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자, 이 둘 중 하나로 구분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2편의 중심은 메시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지명하신 그의 아들로서 궁극적으로 이 땅 끝까지 그의 구원의 왕국을 뻗어나가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온에 그의 구세주 왕의 존재를 세우셨고 이로부터 그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국에는 땅끝까지 이어질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 중 한 명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들은 전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두 무리의 사람들 및 그들의 그러한 반응이 이전할 결과들의 상호 관계 안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2편은 구세주에 관한 시입니다. 이 시편 2편 전에 시편 전체에는 이 대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구세주에 관한 시입니다. 2편의 2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시편 1편 2편을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2편의 2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즉 여기서 그의 길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하던 중에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즉 바울은 이 기절을 시편 2편에서 따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명백하게 구세주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도 시편 2편을 시편 둘째 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에서 우리는 신약시대 훨씬 이전에 이미 시편이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컨대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법과 구세주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모두 주님의 언약의 성취와 주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두 시편들을 전체 시편 내용을 소개할 뿐 아니라 이 시집의 구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는데 이 두 시편들은 상징적 관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 A. 그랜트가 말하길 시편 편집자들이 율법을 주제로 한 시편을 왕권에 대해 얘기하는 시편과 함께 배치한 것은 이 시편 전체 시편을 아울러서 신명기 율법을 바탕으로 한 왕권의 신학을 반영하려고 한 의도가 담긴 편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에 관한 시편이 있고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 있는데 이 두 시편들이 그 순서에 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1편과 더불어서 율법 시편과 구세주 시편의 매치는 시편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두 권인 제1권과 제5권의 18장과 19장 그리고 118장과 119장을 통해서도 그 내부 구조를 형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시편 1편과 2편이 나란히 배치된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주님, 왕 중에 왕이신 그 구세주를 대적해 서로 모의합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그의 법이 있고 이는 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따름으로써 그를 섬겨야 합니다. 즉, 그를 섬기는 것과 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 모두를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에 대한 가르침도 흥미롭습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즉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즉 주님께서 자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그가 세우신 지상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통치하시고 그에게는 그가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이 특정한 장소에서 영원 무궁한 왕권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과 천국을 아울러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궁극적으로 구세주의 왕권은 주님의 왕권과 합쳐져야만 하는데 지상의 왕국과 천국의 왕국은 영원 속에서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 하나만 잘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과 완벽하게 잘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관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를 잘 이해할 때 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1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바로 율법으로 첫째 기둥인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주요 소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뒤따라 올 내용들에 관해 명확한 진술을 제공합니다. 이에 제이미 A. 그랜트는 뒤따라오는 시편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율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독자들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지시로 받들며 묵상하고 모세의 오경에서 얻는 교훈과 같은 무게로 그 시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은 그저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단순히 여러 경건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성찰이 모아진 책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이 교훈을 담고 있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지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들입니다. 그것이 애도, 감사 혹은 교훈 어떤 형태로 서술되었든지 간에 시편 전체와 그 모든 요소는 주님의 영감을 받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시편 1편에 의하면 불경건한 자들의 쇠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완전히 다른 길을 따르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드러내어 줍니다. 시편 전체를 아울러 이와 같은 대조가 사람, 가는 길, 시각과 관점 면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적들, 즉 그 의인들의 적군인데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묘사된 두 후손 간의 투쟁은 시편이 후세기를 걸쳐 기록되던 동안에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인들과 의인들은 그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두 무리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동안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합니다. 그 악인들의 경우 이 땅에서의 그들의 모든 시도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할 것이고 이를 알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임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롭습니다. 의인들 그리고 그 축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규제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회 내에서는 그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규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크리스천들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지어 크리스천 커뮤니티 내에서도 사실 신실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간의 이러한 대조는 시편의 모든 다섯 권의 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악인들을 가리키는 근거들이 시편에서 90번 정도 언급되고 이 중에서 그 절반 정도가 제1권에 나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는 법도가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어원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주님에게서 오는 삶에 관한 가르침, 지시, 지혜들입니다. 삶을 율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시편에서 나오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율법에 따르는 삶을 잘못 이해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를 이해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지 말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토라는 여러 사회적 삶의 규칙들과도 관련이 있지만 토라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요컨대 토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안녕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총체적 유익한 접근입니다. 사실 시편을 통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편 1편이 권하는 율법에 대한 묵상에는 낮은 중얼거림, 심사숙고함, 소리내 말함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그 묵상이 몽환적인 명상이 아닌 정확한 개념 혹은 근로된 내용에 대한 것임을 추정하게 합니다. 즉 이 용어는 이 묵상을 뒷받침할 외우거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근로된 자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라면 그 묵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의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어야 합니다. 그저 몽환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신자들에게 올바른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판단은 기준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판단 기준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스 요하인 크라우스는 자신의 저서 시편 1편에서 59편 해설집에서 토라의 중심은 모세가 받아 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연유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토라는 권위를 가진 신성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혹은 그 중에도 특별히 율법서로 유명한 신명기가 다시 말해 바로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단어가 사용된 이 시편이 구성되기 이전까지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등록된 모든 정식 기록을 가리킵니까?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9편, 그리고 119편은 특별히 이 율법의 주제를 다루는 일에 그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명확히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이는 율법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심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사는 방식은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시편 1편이 메시아를 알리는 2편보다 먼저 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더불어 토라를 중점으로 하는 두 편의 시편들이 더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두 번째 토라 시편으로 이는 주님의 율법을 향한 사람들의 자세가 비전에는 그 유익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9편은 시편 2편보다 보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녹아 있는데 이는 시편 2편에 보다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고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향한 사람들의 자세가 비전에는 그 유익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 메시아에 관한 증거가 바로 시편입니다. 이제 둘째 기둥인 시편의 그 둘째 기둥이 되는 메시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나와 있습니다. 구속사 면에서 이 시편을 보자면 주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이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신학적 기틀을 제공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받은 언약에서 추출되는 네 가지 주요 주제들에 관해서 강조하는데 이들은 시편 전체에 녹아 있으면서 특별히 시편의 소개 역할을 하는 2편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첫째, 온 세상을 아우르는 주님의 왕권, 둘째,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그의 통치 장소, 셋째, 다윗의 자손이 영원 무궁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 넷째, 주님의 왕좌와 다윗의 왕좌의 통합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쯤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텐데 소망하기를 잘 따라오고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에 따르면 세상의 군왕들이 주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적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위협을 가했을 때 사도들이 시편 2편을 인용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이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설교를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이 놓였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즉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시편 2편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의 각국과 왕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해 반발할 것이지만 이 모두는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왕권 선포는 시편 전역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절은 말씀합니다. 그 전에 시편 2편의 4절, 5절에서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고 이후에 그의 진노를 보이사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편 전역에는 주님의 왕권에 대한 그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또 주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 대한 표시들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시편의 다수 기절들이 천국이 주님이 오르신 곳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에 계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 편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메시아 왕은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전체를 아울러 이 시온이 주님의 통치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제 얼핏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두 장소는 즉 천국과 시온은 사실 아무런 성경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다윗의 자손이 주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는 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인데 이는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을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만물을 주관하실지라도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주님이라 칭했지만 또 그분께 주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인 그 성전을 향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단순히 주의 이름만 붙여졌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이전에 이미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시온산의 지성소에 실제 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왕좌가 천국에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주신 가장 주된 언약의 일부는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그는 천국이 높으신 자리에서의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 또한 내려놓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바로 그의 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 초반부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를 시편 2편 7절의 주님의 선포와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먼저 그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전체는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을 향한 언약을 상세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5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또 89편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13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강조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시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두 가지 점에서 명확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길 것과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그 순종이 그의 아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여호와라고 명명되는데 이는 그가 언약의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2장 또 이어서 10절에서 12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즉 시온에 함께 있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통치에 관해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광범위한 가르침이 시편 전체가 전개되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시아가 시편 2편의 중심에 계시고 모든 나라들이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편 2편은 주님의 보좌와 다윗의 보좌가 통합된 모습으로 시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께서 주님에 의해 시온산에 세워졌는데 그 산은 2편 6절에서 주님 스스로 내 거룩한 산이라고 묘사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좌에 관해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설명이 역대상 2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사실 이는 한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직역에 가까운데 이를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왕위에 앉아라고 직역할 수 있는 그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문자 그대로 보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는 직역이 되는데 이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어 성경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는 이 의미를 보았을 때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번역 혹은 한글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즉 주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솔로몬이 앉았다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 여호와의 보좌에 솔로몬이 앉았다고 직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주님께서 주신 왕위 혹은 주님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는 대문자로 적혔고 이는 히브리어 여호와에서 왔습니다. 영어권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해당 히브리어의 발음을 따라 주님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라도 이 이름은 그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는 즉 여호와의 왕위는 언약의 하나님에게 속한 왕위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시편의 몇 구절들을 읽어보아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매우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더불어 132편 시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즉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세히 반복함으로써 시편 2편은 시편의 역사가 흐르는 그 수세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에 관한 기대를 확증시켜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가 완전히 통합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메시아는 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가이사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였었는데 주님이 왕이신 것이 맞습니다. 시편 93편, 97편, 99편 모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동일한 선표를 하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특별히 NASB 성경은 주님께서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적으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님의 보편적 통치의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특정한 진술은 역대상 1장 31절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뻐했는데 이는 그것이 다윗의 구세주의 왕좌와 함께 영구적으로 위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결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편 공부에 있어서 우리는 그 1, 2편을 공부를 위한 기초로 먼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구세주 둘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근원들을 제공합니다. 믿음과 생활 방식 면에서 확연히 다른 두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과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님과 메시아는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축복받은 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도 같은 주제지만 다른 측면을 부각하며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법이 있으시고 그의 법을 따르고 악을 피하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 모두는 주님의 토라 혹은 율법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자가 주님이 주신 구세주에게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자가 왕국의 시민이 되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전에 그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토라 혹은 율법을 마주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해서 구세주를 믿는 누구나 그의 율법과 지시를 받들며 그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믿는 자이시라면 신자시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 규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율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p us to obey Him by keeping His laws. At the same time, help us to believe in Jesus Christ by truly following His instructions,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